고사 열 번째 기독도보 제24기 문둥병자의 이야기 두 편. 어떤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각국각지에서 모인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네덜란드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병은 이미 그녀의 입을 따라서 그녀의 두 손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그녀와 같이 이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은 1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심하게 짓눌려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만이 전염되지 않아 그는 홀로 떨어져 대륙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련한 어머니의 방에는 한 장의 크고 두꺼운 종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예수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 그분, 주 예수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 그들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는 두 명의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각기 자기의 누추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이 병으로 완전히 사람의 모양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한 명은 이미 이 섬에 있은 지 19년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25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의 사람은 이미 실명하였고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주님은 얼마나 귀하신지 그분은 나의 시력을 가져가셨는데 그것은 나에게 더욱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의 눈은 주를 볼 뿐 아니라 그분이 곧 오셔서 나를 영접하며 나와 같이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근처 움막에 사는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썩어서 심지어 혀가 완전히 노출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소리쳐 말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이 모든 것이심을 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또한 그분이 나를 맞으러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용하심. 내 고향의 어떤 곳은 흉악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죄악의 급류가 이 지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 인근에 한 장막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한 사람 중에 늘 바보라고 불리웠던 무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집회에 갔었다가 그는 아주 기묘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혼은 그의 안에서 격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뛰어가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가서는 큰 소리로 두려운 경고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이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그의 힘을 다하여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원한 세상이 이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정죄의 화살을 많이 쏘아댔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롭다고 하였으며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말씀의 동반자의 격려로 인하여 활발하게 일어나 가서 한 명의 전도자를 청하여 왔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부흥이 이어졌고 또한 아주 많은 영혼들을 거두었으며 그 강사의 회고에 의하면 오염되고 범죄한 사회가 새롭게 되었고 한 개의 예배당이 건축되었으며 큰 대중집회와 주일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늘에서 보내어진 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지 영원한 세상이 이르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이 그들을 그들의 꿈속에서 깨운 결과였습니다. 주정뱅이의 유언. 다음은 어느 주정뱅이의 유언이며 그가 자살한 후 그의 방 안의 의자 위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큰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한 매우 슬픈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의 패역한 품격과 부패한 본이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남겨준 것은 그들의 쇠약한 연령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내가 나의 형제자매에게 남겨준 것은 극도의 수치와 불공경함 뿐이며 내가 나의 아내에게 남겨준 것은 산산이 부서진 마음과 수치로 가득한 인생이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은 궁핍과 무식이요 나쁜 품성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친이 주정뱅이의 묘 중에 하나에 잠든 것과 주정뱅이의 지옥에 간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만사가 서로 협력함. 영국의 문 박사는 그가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유명할 때에 갑자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이 다쳐짐으로 세상이 나와 무관하게 되었다. 내가 추구하던 학문, 내가 배운 기술은 소용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자신이 보지 못할 때 그는 맹인 점자표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각국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여 수백만 명이 능히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팔 안에 안온함. 어느 날 두 자매가 주의 팔 안에 안오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언니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안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니? 동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온하다는 것을 알아. 그러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와서 너의 손을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안온하지? 동생의 얼굴이 갑자기 근심스럽게 변하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어.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잡아 끌기 때문에 사탄은 그분의 손을 놓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안전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하여 약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 찰머는 뮬러의 친구입니다. 어느 날 어떤 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갓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를 위하여 약간의 일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들의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1855년에 뉴질랜드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커만양 장군과 그의 병사들은 웨이얼사투 강변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때 그들은 식량과 말꼬리 부족하여 앉아서 그들의 원수 모리에스 사람들의 공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몇 척의 배들이 강을 따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는 용맹한 군사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슬레는 많은 양과 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리에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선교사가 우리에게 준 한 권의 책에서 말하기를 너희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라고 했다. 너희들은 우리의 원수이고 너희들은 굶주려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바로 이때다. 이 배들은 그들을 떠나서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율법과 사랑. 내가 한 간증들 중에서 사람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1883년부터 1884년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자 무디와 생키 선생이 런던의 동부에 왔었는데 그곳의 큰 예배당은 주민들이 조밀하게 살고 있는 중심지, 곧 수천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들은 무신론자, 회의론자와 각각의 자유사상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예정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당시 무신론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영웅으로 불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집회를 알자 곧 그가 설립한 모든 집회 장소를 그날 저녁에 완전히 폐쇄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 친구들로 예배당에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 명이 각처에서 와서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시간은 평소보다 일렀습니다. 첫 곡의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무디 선생은 그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 하나를 선택하라고 청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많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는데 그것은 무신론자들에게는 알고 있는 찬송과 노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무디 선생은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도도하게 끊이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체험에서 느낀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들의 죽음에 임할 때에 대하여 말하고 또한 이 한 무리의 사람들로 그의 믿음과 소망을 가장 좋은 기초에 놓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혐오의 눈물이 많은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주 깊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최고의 약점, 바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뜨거운 불길을 향하여 반항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난 후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그들의 지혜 혹은 비평의 재능을 건드린 적이 없고 그들 보기에 굴복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무디 선생은 말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접대원들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가도 됩니다. 우리는 구주의 면전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는 일반적인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고 빈 방만이 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그 5천 명 모두가 찬송가를 부를 때 여전히 앉아 있었고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필요 없다.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디 선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것, 영접, 믿음, 의지, 주를 얻음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비웃음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영접에 관하여 몇 마디 하지 않고서 그는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주를 영접하겠습니까? 단지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당의 뒤에서부터 서 있던 사람들을 따라서 약 50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었던 군중 속에서는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크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무디 선생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좋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집회가 끝나기 전 당신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의 것인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의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는 요청했습니다.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기대었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고 결국 한 위대한 사람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안 돼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관대한 무디 선생의 온유함과 자비함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으며 떠듬떠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 저녁에 바로 나는 원한다 혹은 나는 필요 없다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신론자의 실패. 갑자기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가 말한 적이 있는 탕자의 이야기에 주의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시되는 것은 다만 의지입니다. 그 소년이 내가 일어나야겠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승전고를 울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그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은 가장 중요한 요점에 의거할 때 여러분들의 영웅은 바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므로 일어나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디가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령이 마치 이 큰 군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의 묶임에서 해방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500명의 사람들이 뛰어 일어나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들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집회 장소의 분위기는 변했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순식간에 집회는 끝을 알렸고 개인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 주일의 끝까지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 인하여 약 2,000명이 원수의 군대의 대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어나 가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 사역의 영구성은 바로 수년 후에 여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무신론자들의 모임 중에서 그들의 발자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기차를 놓쳐서 그리스도를 얻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8시 15분에 그 기차는 이미 아름다운 작은 역에 잠깐 정지하였다가 승객들을 태운 후 역을 떠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한 나이 많은 역장은 마지막 열차가 요란스럽게 떠나가고 주위가 잠잠해진 후에 잠시 동안 그의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이루어진 꽃들로 만발한 작은 정원을 바라보면서 휴식하며 약간의 안정을 얻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차례의 급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곧 한 사람이 바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가 나 있음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빨갛게 달아오른 것 같은 그의 얼굴과 그의 급박하고 요란스러움으로 보아 비록 그에게 말을 걸 수는 없지만 그가 자동차의 기사에게 크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사의 소홀로 그 기차를 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원을 주기로 한 것은 오늘 아침 기차를 놓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직 한 가지 합당한 방법은 바로 조용하게 그곳에서 10시에 도착하는 기차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사람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장은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일을 만났었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을성 있게 그 승객이 플랫폼에서 왕래하는 발걸음의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선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편안한 대기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이 승객은 몸을 돌려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 작고 쾌적한 방으로 들어가는 실외에는 장미가 덩굴져 있고 공기도 아주 쾌적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둥근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많은 종류의 복음지들, 이러한 표류하는 지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것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작은 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적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승객이 그가 휴식할 때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것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뒤적여보다가 한 장을 선택하고는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역장은 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역장은 그가 참으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시계의 바늘이 기차의 도착 시간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승객들이 계속하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표소도 문을 열어 곧 올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여전히 원래의 곳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그 전단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것이었는데 그는 그 내용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역장이 말했습니다. 선생,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기차가 왔어요? 당신은 이 전단을 나에게 팔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생, 당신이 가져가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어떤 자상한 부인이 이것들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당신이 이것을 보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과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1분쯤 후에 그는 이미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역장은 플랫폼에 있었는데 기차가 정지하면서 한 명의 승객이 기차에서 내려와서 역장의 앞으로 와서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십니까? 선생,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수주일 전에 시간을 잘못 알고서 조급했던 그 선생이시지요?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아침 나는 기차를 놓쳤지만 오히려 구주를 얻었습니다. 아, 이 전단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장사하는 데 바빠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나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지에서 묻는 엄중한 물음에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복음지들을 나에게 기증한 그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지는 이미 나를 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나 또한 나의 능력을 다해서 많은 전단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이전에 없던 즐거움입니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가고 있었고 그 안에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한 승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을 볼 때 이 나이 많은 역장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바쁘게 일할 때 이미 배가 부름. 열심은 있으나 가난한 여신도가 주일마다 꼭 예배당에 가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했으며 얼굴에는 항상 가난한 표시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친지와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신기해하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은 후 너를 보니 너는 틀림없이 부자가 되었나 보다. 이전에 너는 매일같이 일하고도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너는 주일이 되어도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밥을 먹는 걸 보니 너는 돈을 번 것이 틀림없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나에게 없어도 나는 이미 하늘의 기업과 다 쓰지 못할 보화가 하늘에 있고 나는 또 매일매일 일을 해야 비로소 밥을 먹지만 그러나 주일이 되면 나는 주님의 연고로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답니다. 나는 일요일 집회에 가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하여 간증을 하면 이미 아주 바빠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바쁠 때 나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밥을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생사를 막론하고 스코틀랜드에 아주 열심히 있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임종 씨의 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 과연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삶과 죽음을 논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참으로 똑같은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요. 내가 산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기한을 연장하는 형벌.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세상에서의 헤롯은 결코 가장 처음이나 가장 나중에 즉각적인 형벌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그분의 손을 돌이키게 하여 해와 날들을 연장시켜 사람으로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나타내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어떤 이는 아직 죄가 차지 않았고 어떤 이는 그 아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 연기되어야만이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저명한 소설가 루이 선생이 미국의 캔자스 교회당에서 연설을 할 때 그는 손목시계를 꺼내들고서 하나님께 10분 동안 그를 죽여보라고 했습니다. 인거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파커 박사는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단 10분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바닥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모 신문은 어느 날 미국의 목사단은 인거슬 씨가 제거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는다. 또 느낌도 받지 않고 더욱 연설을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신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불신자 인거슬 선생이 오후 1시 반 그의 집에서 죽다. 가족이 그에게 점심을 먹으라고 해서 의자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땅에 넘어져 기절하더니 사망함.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회심자의 뉘우침. 한 저명한 비평가가 주의 인도하심을 입어 회심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캐나다에 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제 나는 나의 옛날 친구가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의 생명 안에 의심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는 목사의 일을 버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괴롭고 어두웠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이끌어 길을 잃게 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